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13째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다음에 4절 말씀을 제가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본성, 영어로 divine natur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가서 보니까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맨 마지막에 형제의 친절에 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반드시 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그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강의 14째 시간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소제목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게 될때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다시 말씀드려, 믿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하나님을 닮는 것, 형제의 친절,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이것들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겨우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곱 가지 덕목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다. 일곱 가지 덕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하나님을 닮는 것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 이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인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 이 일곱 가지 덕목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돼야 많은 열매를 낼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수 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충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어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또 빈약한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광고 시간에 뭐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뭐 침례에 대해서 알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알고 침례 성도들이 지키고 여태까지 행해왔던 그런 믿음의 여덟 가지를 알고 피 흘린 발자취를 알고 심지어 킹잼 성경의 역사와 킹잼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내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될수 있어도 실질적인 그런 삶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뭐냐? 그렇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됐다. 이런 의미가 우리 정말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없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빈약한 성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지식,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재능,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을 번역했으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러 가지 책도 만들고,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주석도 읽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이렇게 알지만, 이것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그러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 자신이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과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이 삶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러면 구원은 받아서 하여튼 내 집은 하나 천국에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가 지옥이다. 아,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부인에게도 불행하고, 남편에게도 불행하고, 자식들에게도 불행하고, 자식이 또 부모에게도 불행하고,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빈약한 사람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거기에 핵심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 어디 가면 그 사람이 꼭 그 시간에 나타나고, 어디 가면 그 사람이 꼭 그 일을 하고, 누가 하라 그러든 뭘 하지 말라 그러든, 하여튼 그 사람은 뭐 예배 시간이든 뭐든 어떻게 되면 꼭 나타난다. 꼭 나타나는 거, 그게 신실한 거예요. 뭐 큰 일을 많이 하고 작은 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꼭 그 일에 가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 이게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없는 자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일곱 가지 덕목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덕도 없어요. 예, 지식, 실질적인 것 같은 그 유익을 가져주는 그런 지식도 없어요. 절제하지도 못해요. 절제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육적인 정욕에 따라 막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이 경건, 하나님을 닮는 것 같은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요.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희생, 성도들도 섬기고, 부인을 위해서 섬기고,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커튼을 이렇게 쳐놔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건 원초적인 어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둠은 그 어둠은 벗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났으면 원초적인 어둠에서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마귀의 왕국에서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준 겁니다. 눈이 멀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초적인 것과 같은 그 마귀의 세상에서 벗어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눈이 근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근시거든요. 이 안경만 치우면 저 멀리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 근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다시 말씀드려. 눈에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눈의 건강을 잃고 눈의 건강이 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내다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봐요. 특히 자기 몸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와 자기 몸과 또 특히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자꾸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해서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만 교회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우린 킹잼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만 교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적인 그런 자만심이 생겨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진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눈이 멀어서 가까운 것만 보는 근시안을 가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의 그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쭉 얘기하면서 맨 끝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안약을 좀 바르고 멀리 좀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이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걸 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특별히 영원한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영원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리고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영원한 관점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힘들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근데 영원한 관점을 가지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가볍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게 영원의 관점에서 뭐 그게 가벼운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런 섬기는 일을 통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앞만 이렇게 보지 말고 멀리 영원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15절 제가 어저께 문자를 드리면서 한번 좀 음미해보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몸 이거 하나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한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구원, 겨우 구원만 받고 그 위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면 그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멀리 내다본다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그런 덕목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 열심을 내면서 뭐를 확실하게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너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해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확고히 하게 해서 어디 밧줄에 매야 되나, 이걸 어떻게 굳건히 지금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확고히 하려니 일단 칼빈주의에서는 확고히 하고 몰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 예, 주시기로 한 자 이미 결정을 해놨고 지옥 가게 될 자를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확고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틀린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예요? 너희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확고히 한다는 게 뭐냐, 동아줄 이렇게 줄들 매는 게 확고히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풀로다 꽉 붙이는 게 확고히 하는 거, 어떻게 확고히 하는 건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걸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게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닮는 것도 없고 형제의 친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게 맞냐,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선택하신 게 맞냐,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을 해봐라. 너희의 그 믿음의 삶의 그 열매가 진짜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살펴봐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그거 뭘로 통해 알아?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건데 그게 전혀 없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말만 구원받았다는 걸로 나오지 변화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무슨 얘기야?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이후에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 하나님을 닮는 게 있고 형제의 친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단번에 뭐 100% 이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확실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이름을 여기서 그거를 열심을, 그것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을 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예, 열심을 내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이 의심이 돼요. 아, 이거 보니까 전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래서 구원이 의심이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구원이 의심이 되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구원 자체가 의심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너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도 큰 복인 거예요, 그게. 아,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의심이 한 번도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로버트니까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특히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덕목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강박하게 되고,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는 건 좋은 징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형이니 뭐 해서 이것대로 읽고 그 다음에 기도 따라하라 그러면 그거 구원 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 안에 있는 거다. 이게 확실하냐 이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은 이미 끝난 겁니다. 거기에 내가 더할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사역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행위들이 나오지 않게 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요 다음 구절까지 같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그런 의미의 넘어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넘어지는 거 이제 인용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하고 연결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넘어진다고 하는 여기 가서 뭐 fa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잘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여기는 fall away라는 단어를 썼어요. fall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영어로는. 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구원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긴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를 얘기하니까 이건 구원 받지 못한 자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얘기할 때 그런 의미의 fall이고,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의 여기는 떨어져 나가는 거냐? 예,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그 옆에 왼쪽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예, 10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런 거 여러분, 예, 구원을 잃는 그런 구절 아닙니다. 여기서 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을 잃는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나와 있는 같은 단어, 영어로 fa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도 앞뒤 문맥으로 예, 가서 예, 그 다음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시험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건 구원하고 상관된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러진다 해도 넘어진다 해도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의미의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게 있고, 율법으로 이렇게 된 거, 이런 건 그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 그때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서 지옥 가는 거, 이런 구절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한번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떼어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떼어놓으리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냐?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실족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혹시 자매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엎진데 덮친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디 가서 말씀을 읽어줘야 되느냐. 시편 37편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줘야지. 그렇게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잠언 24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편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근데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진다고 하는 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너희 지금 베드로 후서에 너희가 다 누구예요? 아,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너희 누구예요? 베드로가 보내는 그 서신의 수신자 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아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넘어진다고 하는 그 넘어지는 건 구원을 상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떤 거냐? 11절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신다. 그러니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풍성하게 베풀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한다고 해서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뭐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무료로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하고 구원이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잠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그 구원에 요만큼도 일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우리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도들이 마땅히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보상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에겐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걸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보상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여기 이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됐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와 같은 그 일곱 가지 여러 가지 덕목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이게 열매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열심을 다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많이 걸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니까 좀 나쁜 거 하려고 그러면 얘기하지 않아요 속에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게 속에서 그건 안 된다. 그렇잖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죽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고 지금 좀 빈도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이,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왕국에 들어갈 때 그 풍성한 것과 함께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나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다.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점검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점검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이를 때 많은 보상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많은 보상을 받으며 왕국에 풍성하게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벌거벗은 채 겨우 몸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일을 이 그날의 불이 시험할 텐데 그 일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불타면 겨우 불 속에서 건져낸 이와 같은 나무 조각처럼 구원은 받지만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그와 같은 개털모자 구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털모자 쓰고 이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풍성한 보상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좋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12절에서 14절에는 베드로가 내가 왜 이렇게 너희에게 이와 같은 그 경고를 주는지 너희가 좀 이해하느냐, 그 경고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의 임무는 뭐냐? 여기 지금 나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도 내가 다시 너희를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록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서 성경신자들의 믿음이 뭔지, 침례가 뭔지, 주의 만찬이 뭔지, 킹제임 성경이 뭔지, 피 흘린 발자취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화이 뭔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이 네 절 안에 기억이 지금 세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잖아요. 콜라 중에서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우리 생각이, 아,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광고를 왜 할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많이 팔리는 걸수록 광고를 더 많이 해요. 예. 여기 한국에도 하죠. 미국에도 하죠. 아프리카도 하죠. 하여튼 전 세계 하루에 수백만 번 할 거야. 아마 코카콜라 광고가. 아,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 까만 거 먹으면 트림 딱 나오고 뭐 이렇게 소화가 되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하러 광고를 하냐? 뭐예요? 왜 그래요? 이게 머리에 박혀야 된다는 거지, 이 광고 효과가. 그래서 갈증이 나면 그냥 어떻게 해? 코카콜라를 착해. 갈증 그러면 코카콜라, 이게 손이 그냥 딱 코카콜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는 게 그게 광고예요. 그 베드로가 목사는 세뇌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딴 게 아니라 아주 이 진리, 이 알고 있는 진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제가 요새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상 똑같은 얘기를 잘 못하는, 설교를 제가 잘 못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 요 근래 와서 제가 침례도 다시 해야지, 주의 만찬도 해야지, 피 흘린 발자취도 해야지, 오늘 아침에 킹제임스 성경도 해야지 하니까 좀 어떨 때는, 야,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거 또 해야 되는, 이게 성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실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 450명이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저로부터 이렇게 직접 들은 사람은 50명, 100명이 안 되고 거의 대다수가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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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들을 다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한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집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아니면 차든 여기에 좋은 성경 구절들 요만하게 뭘 만들든지 이렇게 자꾸 붙여놓고 제가 이제 미국에 1년에 한 번이고 가면 웨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연세가 한 85세쯤 되신 그 목사님 집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하면 화장실이든 뭐든 간에 다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다 이렇게 적어놓고 손으로 적고 프린트한 엽서를 갖다 붙여놓고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데 다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또 읽어보고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생각한 게 아 우리 엽서 크기로 해서 한 20장 정도 이 성경 구절을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한 20장 정도 해서 담아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붙이기도 하고 부엌에도 붙이고 사무실에도 붙이고 요 밑에 책상 밑에도 놓고 자꾸 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기 문 기둥에도 다 갖다 붙이고 그렇죠? 여기 이마에도 갖다 붙이고 여기 손에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찌나 귀중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정말 말 그대로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이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냥 붙이는 걸로 끝난 거예요. 부적처럼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는 건 좋은 거다. 근데 그 붙이니까 뭐가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게 그 잘못된 거지 말씀을 붙이고 보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베드로입니다.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족하고 떠나갈 걸 알았거든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넌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죽는 날 여기 보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랬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이 장막 몸을 지금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텐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 요새 가르치면서 참 재미있는 게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또 고린도후서 5장 읽으면서 장막 이야기를 다 하고 다 설명을 했는데 또 오늘 장막이 나오는 겁니다. 장막, 텐트 이건 영구히 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옮겨 다니는 데 쓰는 게 장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막 안에 내가 이거 영구히 거하는 데가 아니야 이 집이.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훈계한다. 훈계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태도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나 교사가 또 그 일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 우리 문영성 교수님 얘기처럼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나머지 잡담하다가 끝나면 그거 일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나 교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합당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그 보여주신 내용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21장 18절 19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표적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적인 죽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데려다가 죽이는 그와 같은 죽음을 너가 당할 거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 내가 머자나 반드시 나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 이 집을 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을 놓고 떠나야 될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명확하게 깨닫고 그러고는 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그와 같은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15절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근데 죽는 거를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장막을 벗는다고 얘기하고 떠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한 군데 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양들이 거기 있는 초목 다 뭐 이렇게 풀 다 뜯고 나면 어떻게 해요? 텐트 훌훌 다시 해갖고 어디 옆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는 이 몸, 이거 몸을 두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그 몸을 받으면서 여기를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 끝이 아니고 다른 데로 떠나가는 게 텐트를 접고 어디 떠나가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이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구원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열매 다시 한번 덕과 지식과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저 같은 경우도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성격이 태어나면서부터 있거든요. 이거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닮고 형제의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희생의 아가페 사랑을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 서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참 재미있는 말을 거기 적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렇게 다 읽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서신서의 내용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이렇게 딱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에게도 안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안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안전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목사나 아니면 교사나 뭐 전도사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15절에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이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을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애를 써야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될수 있고, 그래야 그 좋은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가서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 베드로도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지금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분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써 이루어놓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심정으로 목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말씀 선포자들이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참 뭐라 그럴까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스펄전이라든지 무디라든지 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음성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놓으면 다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 갑이지 뭐야. 쓰레기를 자꾸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열심히 해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자꾸 전달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애를 써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14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